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복음서가 왜 네 권일까 참 궁금했어요. 왜 한 권의 책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음서의 기록이 네 권이 돼야 할까 참 궁금해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니까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예수의 이 놀라운 사건에 근거한 구원을 한 권의 책으로 서술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앵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귀한 사건을 조명하면서 구원과 예수 하신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화로운지를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앵글을 가지고 주님의 사건과 주님을 이렇게 조명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21절부터 26절은 복음을 잘 담고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앞에 있는 21절, 22절을 다루었던 것처럼 오늘은 23절, 24절 두 절을 보게 될 텐데, 또 다르게 앵글을 또 다르게 대면서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죠?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도덕법을 가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며 담대히 서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가 우리의 삶에 왔고, 이 새로운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의를 예비해 두시고, 때가 되자 그 의의를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이루고 미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담대하게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천사들의 노래와 비할 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딱 신뢰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차별함이 없이 주셨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복음의 요약이죠. 그죠?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또 다른 앵글로 조명하면서 복음의 부요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가 뭔가?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제였다면 오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도 없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참된 목표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 것에 아무 관심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꾸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내 논리, 내 방식,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이 오늘 이 두 번째 복음이 다루고 싶어하는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주제인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내 삶에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삶의 가치요 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엔 아무 관심도 없이 그런 것을 정말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전혀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과 다르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일 대표적인 행위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사는 나의 힘이시요 도움이시요 의지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고백되고 선포되고 드러나는 현장이 예배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예배를 스트레이트로 세 번 빠졌는데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평범해 보이는데도 그냥 와서 많이 졸다 갔어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은혜롭게 잠을 주시면서 설교를 하시는구나. 많이 졸다 갔는데 희한하게 예배를 안 오는 것과 오는 것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제일 큰 아픔은 사람들의 제일 큰 어리석음과 질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찮은 우상으로 변질시키고 버러지 같은 모양으로 주님을 왜곡시키는 그 어리석은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너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생과 우리의 삶 전부에 얼마나 중요한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한 번씩 너무 영광스럽게 느꼈던 예배가 있었지만 제가 부산에 가서 한번 집회할 때 어머니 한 분이 딸 셋을 데리고 예배 현장에 오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그때 참 목회자로서 최고의 영광. 몸이 불편하셔서 그 세 딸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세 딸이 몸이 불편한 엄마를 붙들고, 오늘은 엄마 건강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엄마가 그 세 딸을 다 붙들고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축도 직전에 딱 숨을 거두었는데, 예배당 문턱도 안 밟던 그 세 딸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참 잊을 수 없는 예배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선명해지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자꾸 빛을 잃어가면서 그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내 생의 목적이요 가치이다. 그리고 살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종을 땡땡땡땡 치면서 얘들아 이제 다 집으로 와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다 그때 아버지가 우리를 집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냥 손에 들고 있던 거 가져갈 만한 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의 것은 그냥 땅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사용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에까지 변함없이 영원하도록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잠시 쓰고 두고 가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 잠시 땅에서만 사용하고 그분의 종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갈 때는 다 그냥 두고 가야 될 것들, 그냥 잘 쓰고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될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될 것이 없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세상을 보는 성경의 눈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네 가지 일, 그게 오늘 본문 24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도 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눈에 열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더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정말 크게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해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예수 믿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잠시 쓰고 두고 가야 할 것들에 여러분 인생 전부를 그냥 쏟아붓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 어딘가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저 기본은 하려고 하면서 사는 수준 이상의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이야. 신앙의 핵심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크고 복된가를 알아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네 가지인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일 먼저 성경에 한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순서를 뒤집어서 제일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슨 일을 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이 첫 번째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한번 생각해 보았지만 다른 영역을 한번만 잠시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의를 마련해 두시고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얻게 하셨다 하는 수동태에 여러분 주목해야 해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추구하고 노력해서 얻은 의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수동태로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얻은 바 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얻은 바 되어서 여러분의 것이 된 하나님의 의를 얻은 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를 얻은 바 되었다 할 때 여러분이 하나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인격과 본성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판단을 받은 것이죠. 그죠?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지위가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로 여겨진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판단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판단받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성령이 임하시고 의롭다 여김받은 그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령과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의 평생에 생명이 존재하는 순간까지 평생토록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면서 마침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고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서 의롭다 한 선언을 받고 나서도 여러분 안에 죄의 습관이 있어서 여러분이 의의를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때때로 욕망과 죄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때때로 여러분을 당황시키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도 여전한 불완전함이 여러분 안에 있고 의의를 선택하기보다 죄를 더 좋아하는 여러분의 경향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어요. 1부와 2부의 설교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색동맞은 얼굴로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안 그런 것처럼. 예. 여러분, 예.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제가 알아요. 예. 저 안에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수한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담대히 들어가는 게 뭔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불완전함과 죄됨과 어리석음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그렇게 받고 나면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함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바로 그것이 성화예요. 그죠? 성화. 여러분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의 부요와 영화로움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로 나뉘어질 수 있거나 떨어지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은 받는데 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그 일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삶은 안 따라주지만 나는 의롭다 하심은 받았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죄와 피 흘리고 싸우기 시작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 성령의 도움과 공동체의 귀한 도움을 통해서 피 흘려가며 싸워서 죄를 이기기 시작하는 경험도 하기 시작하게 돼요. 언제나 완성적으로 이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죄를 거슬러 가는 거룩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고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 때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광에 이르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만 용서함과 의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구원이 데려가는 지점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든 여러분이 죄와 피 흘려가며 싸우는 것이든 영화롭게 되는 것이든 하나같이 예수 사건에 견고하게 토대를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사건에 토대를 내려서 어떨 때는 여러분이 상태가 좋을 때는 구원에 들어갔다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구원을 빼앗겼다가 여러분이 상태가 좋을 때는 영광에 들어갔다가 여러분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영광에 못 이르게 되는 그런 구원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성도들을 보면 지난 한 주간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했어요. 그러면 예배당 올 때 더 이렇게 어깨에 그냥 표가 나요. 조금 기도 좀 했구나. 아.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바보지요. 바보지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좀 보고 나니까 오늘 예배당 들어가는데 좀 어깨 힘이 들어가네.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읽었든 읽지 못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근거로 예배의 현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사건에 근거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사건이 실패함이 없이 우리를 영광에까지 데려갈 줄 아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그게 제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에 합당한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됨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 의롭다 하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수동태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얻음 받았는데 이 얻음에 두 가지 강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뭘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값을 치름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는 일이 전혀 없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두 번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값을 지불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설교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목사로서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조국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해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전혀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귀한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니고 값 치름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주님이 이 위대한 구원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할 때 똑같은 표현이 등장해요. 오라, 이사야 55장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오라 하고 초대해 놓으시고 결국은 뭘 주십니까? 젖과 포도주. 그 시대에 가장 귀한 음식을 물로 오라 그들을 초대하면서 돈 없는 자도 오고 값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을 치르지 않고 사 먹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돈을 지불함이 없이 사 먹는, 믿음으로 사 먹는 놀라운 초대를 이사야 55장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신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에 요한계시록, 그것도 제일 뒷부분인 22장에 가면 거의 비슷한 초대가 또 등장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초대 응해서 오는 사람들은 이 목마른 자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 생명수 물은 값을 치름이 없이 마시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얻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귀한 일을 소개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무려 100번 가까이, 100번 조금 못 되는 반복되는 표현으로 은혜라는 표현을 여러분은 곳곳에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앞에 값없이는 값을 치르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는 뭘 강조합니까? 일한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다.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얻어지는 바 되는 그 과정에 내가 일하거나 기여하거나 공로를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의는 여러분이 돈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를 기여하거나 뭔가 일을 해서 공로로, 싹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얻은 바 된 하나님의 의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말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수고하고 애쓰고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값주고 사지 않았다 말하지만 나는 그래도 정말 수고하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 길을 왔는데 왜 값없이 은혜로 얻은 거라고 강조할까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들을 그 우리 배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그 자식들을 기를 때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얼마나 수고하면서 길러놓는데 이 자녀들이 나이를 먹고 조금씩 자라가면 부모 마음을 헤아릴 만도 한데 희한하게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 녀석들이 스무 살이든 서른 살이든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죠? 이 녀석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해요. 엄마,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진짜 그것을 그냥 그것을 그냥 창문 열고 던져야 되는데 자식들 길러놨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이 특별히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전부 초보 운전수로 뭘 해본 게 아닌 처음 가는 길을 여러분도 다 갔기 때문에 서툴고 많은 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커서 우리가 못한 거, 우리의 많은 한계들을 이야기할 때 부모로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창문 열고 던지지도 못하고, 좋아,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 어절하자, 그 말도 못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그렇게 아픈 말들을 쏟아내도 그냥 다 받아들이고 미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뭐 했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수고가 없었던 게 아닌데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 그 수고가 수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라고 여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저 미안할 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믿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수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깨닫고 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수고했다, 우리가 값을 치렀다, 우리가 뭔가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를 사랑함으로 그 모든 수고들 수고라고 여기지 않고 사랑이 만드는 기쁨으로 여기며 달려왔기 때문에 공로라고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자격을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놓았던 그 생명과 그 주님의 행하신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뭘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기여 없이, 아무 일한 것 없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허물투성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이 놀랍고 이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만세 전에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제대로 볼 수도 있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마음속에 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들 하나님 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옮겨놓고, 아들 하나님 위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모든 형벌과 진노를 아들 하나님 위에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어서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복음은 끝없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그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모르고 우리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값없는 것처럼, 구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한 것처럼 사람들은 값없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오해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은 사실 안 줘도 되는 것을 거저줄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장선에서 복음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한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맡기시고 아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불할 값이 없는 이유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치를 값이 없는 것이지 값싼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치를 수 없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있는 값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 죄와 죄의 모든 형벌과 비참을 다 구주를 통해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불해야 될 값을 대신 치르는 속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하나는 값을 완전한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자유케 하다. 더 이상 노예로 팔려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거나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머물지 않고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감옥으로부터 나오고 종된 데서부터 자유케 됨을 얻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 있는 것이 속량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값도 치름이 없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를 아무 값 지불함도 없이 은혜로 그저 얻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여러분이고 저가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듣게 돼요. 그때 주님은 일부러 며칠을 머무시고 바로 서둘러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집에 가서 울고 있는 슬픔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도록 말씀하세요. 그때 누이였던 마르다가 주님께 말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 아래 다 굴복하고 사람이 죽으면 다 슬퍼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사람 한가운데 서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망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땅 한가운데를 뚫고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사건과 함께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한 중심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면 다 썩고 부패되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과거였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사망 아래, 때가 되면 다 썩고 부패되고 변하는 것 아래 굴복하며 살았는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중심에 비추시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에 이르는 너무나 복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지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근근히 죄는 용서받게 하지만 벌거숭이로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을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의롭다 하심에 걸맞은 의로운 자로 빚어가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시대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이 귀한 복음 예수 사건이 우리를 꼭 데려가고 싶어하는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된 은혜가, 그 구원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르게 되는 복됨과 영광 있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